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문인데요. 이 고대 인물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현실이랑 또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미래, 이 사이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이 자료가 그냥 오래된 종교 경전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오히려 한 인간이 겪는 그 심리적인 갈등을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또 심지어 나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마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때 느끼는 그 상실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그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로드맵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상실감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겠네요. 이 설교가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을 건드리면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나이 드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뭔가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이잖아요.
아, 네.
한때는 정말 태산 같았던 부모님 어깨가 작아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걸 보면서 아, 영원한 건 없구나 하는 그런 서글픔,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불안감의 정체를 파고드는 게 이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부모님의 그 쇠약해지는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을 피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요.
맞아요.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내 자식한테는 저런 모습 안 보여야지 하면서 미래를 막 통제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결국 우리는 무력하고 초라해질 뿐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걱정의 악순환입니다.
아, 현재의 상실을 보고 미래를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현재를 더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굴레군요.
네,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네요. 굉장히 현실적인 진단인데 이 설교자가 이 무거운 주제를 아주 재치 있는 개인적인 일화로 풀어내더라고요. 하하, 바로 그 만사겹의 이야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죠. 한때는 어깨 넓은 역삼각형 몸매를 자랑했는데 세월의 풍파를 겪다 보니 이제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랑 똑같은 배가 되었다는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가 다른 사람의 날씬한 배를 볼 때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일상 깊숙이 박혀서 우리의 시선을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입니다.
맞아요.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는 있는 곳에 시선이 딱 고정되는 순간 현재 내 모습은 초라하고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죠. 결국 뭐 우리 모두 각자의 만삭의 배를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 이 설교는 여기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그냥 걱정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을 향한 명령,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는 구절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령이 단순히 이사가라는 물리적인 지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리적인 지시가 아니다.
네, 이건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인식의 대전환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뭘 상징할까요? 바로 나에게 안정감과 정체성을 주는 모든 것이죠. 나의 과거, 나의 배경,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모든 환경, 즉 나의 만삭의 배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만드는 바로 그 현실입니다.
아.
떠나라는 명령은 바로 그 현실의 중력에서 벗어나라는 요청인 거예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나이 들어가는 몸, 변해버린 상황, 이런 실망스러운 현실에서 눈을 떼고 신이 앞으로 보여줄 것을 향해 시선을 옮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걸 떠나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인데 솔직히 이게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꿈만 꾸면 돼라고 말하기는 쉬우니까요. 이 설교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명령이 당시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지를 제대로 짚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막연한 긍정론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했는지를 세 가지 거대한 장애물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게 이 설교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치열한 현실 분석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불가능성, 바로 불임입니다. 자료는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구절을 명시적으로 인용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둔 남자에게 신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와, 시작부터 모순이네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한테 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건 뭐 밑 빠진 덕에 물보라는 것보다 더한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시간적인 불가능성, 바로 고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이었어요.
75이요?
네. 설교자는 이걸 현대적인 비유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요. 점점 불러오른 저의 이 배가 말끔하게 사라지고 다시 회춘해서 20대 때 그 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한다며 여러분들은 믿으시겠느냐? 이렇게 묻죠.
하하, 안 믿죠.
그렇죠. 75은 새로운 시작을 꿈꿀 나이가 아니라 이제 삶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본인은 75. 이 두 가지만으로도 큰 민족이라는 약속은 거의 농담처럼 들리는데 설마 여기서 더 최악의 조건이 있다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이 결정타입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불가능성, 이미 점령된 땅이라는 현실이죠.
아,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군요.
네, 신이 약속한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는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보고를 인용하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거인들이었다고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랑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느꼈다고 고백하죠.
와, 이건 정말 불가능의 3단 콤보네요. 75세 노인이 불임인 아내를 데리고 거인들이 사는 땅에 쳐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 돌아섰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나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의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는 자신의 불가능한 조건들을 분석하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단을 쌓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믿음의 행동을 시작해요.
아,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관찰에서 상상으로의 전환입니다.
관찰에서 상상으로의 전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들의 현실, 사례의 불임, 자신들의 나이, 거인들이 사는 땅, 이걸 관찰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만 집중하면 남는 건 절망뿐이니까요. 대신 그들은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신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상상하고 꿈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프레임을 바꾸는 거군요.
맞아요.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구성과도 맞닿아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75세 노인의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대신에 위대한 민족의 첫걸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의 프레임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내 삶의 서사 자체를 다시 쓰는 행위인 겁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네요. 눈앞에 팩트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엮어서 어떤 서사를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바로 이 개념을 현대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모습에 적용하면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줘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생동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관찰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들에게 있어야 할 푸릇푸릇한 생동감과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안 보인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그 원인을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꿈이 없어요 라고 하거나 한참 망설이다가 좋은 대학 가는 거요 라고 대답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좋은 대학은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혹은 생존 전략에 가깝잖아요. 설교자는 이들을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정반대 상황에 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상상했다면 이 세대는 너무나 명확한 현실의 조건, 성적, 스펙, 부모의 경제력 이라는 관찰의 감옥에 갇혀서 그걸 넘어서는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 표현이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프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요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뭐 치열한 입시 경쟁, 취업난, 집값 이런 걸 무시하고 단순히 꿈이 부족하다고 개인의 의지 문제로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지점을 어떻게 다루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건 개인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보이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에 더 가까워요.
사회 전체에 대한 성찰이요?
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같은 것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관찰 가능한 성공 말고 다른 종류의 삶,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도록 격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저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유일한 길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즉, 이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되는 이 사회 전체가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상상력을 잃어버린 시대의 초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고대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의 관찰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라라는 요청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현실, 나이 들어가는 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슬픔에 갇혀있지 말고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된 미래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상상함으로써 희망과 방향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하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 모양인 현실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쓰죠. 하지만 이 고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어쩌면 해답은 현재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그냥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력한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고 꿈꾸고 그리고 첫 걸음을 내딛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겁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설교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꿈꾸는 그 위대한 결단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물리적 증거가 스스로를 거인의 땅에 있는 메뚜기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그 꿈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초의 명령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결심이 아니라 목적지는 안 보이고 현실의 어려움만 계속되는 그 지루하고 고단한 시간 속에서 그 지속적인 믿음은 과연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쩌면 진짜 영웅적인 순간은 위대한 출발이 아니라 그 이후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다.